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회동에서 블링컨 장관이 모스크바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모색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두 장관은 러시아의 북극 이사회 의장직과 영내 공동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동맹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응해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지속적이고 강화된 협력을 통해 양측 국민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전략적 안정,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으로 가자지구 유혈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측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하마스 고위 당국자가 어제 레바논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휴전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전은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중재국의 도움으로 원칙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도 양측이 단계적 휴전에 이틀 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의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기반 시설 공격과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중단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도시에 대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다시 전화 통화하고 오늘 휴전을 향한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 사업으로 러시아의 역내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사업에 참여한 러시아 기업들과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어제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며 유럽 동맹국 파트너와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완성된 가스관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미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독일과의 외교적 관여에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러시아의 위협적 행동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러시아 독일 천연가스관을 새로 건설하는 105억 달러 규모의 해저 가스관 사업으로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부총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특정하진 않겠지만 최종 합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좋은 또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이 미국은 물론 이란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해 안전한 올림픽 개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여름 안전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과 미국 올림픽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알렉스 왕 전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간 입장이 일치됐을 때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전화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북한에 대한 세밀하게 조정되고 실용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이번 회담 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 전략을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가 적절하게 시도하려 할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 어떻게 관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동맹국들과 비공개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이후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이전 행정부에서 한 다른 합의들도 기반으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전선언과 같은 특정 사안들에 대해 미리 공개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도전과 미한 양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 할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의미가 꽤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 핵 없는 환경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이번 미한정상회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한국과 관여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정확히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대북 전략을 유연하게 설계하도록 노력했으며 세밀하게 조정된이라고 표현했듯이 과거의 노력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하고 과거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외교적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과거 행정부의 노력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이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주둔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긴밀하게 논의해왔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양국 간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대면 양자회담이 한국과 이뤄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초점과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공조 확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역내 안보와 기술 복원 북한 등 많은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와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또 전 세계에 걸친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행사에선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퇴역 미 육군 랄프 푸게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용식에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정상회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작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더 나은 재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문제 해결, 중국을 포함한 공동의 도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고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미한 간 입장이 일치됐을 때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이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웡 전 부대표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었고 이번에 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상당히 굳건한 미국의 두 동맹국 정상과의 만남으로 외교 행보를 시작한다는 건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한 간 논의할 여러 현안 가운데 북핵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북한 문제는 분명히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의 중대한 우려 사안입니다. 특히 두 나라 지도자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 이행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양과의 외교 준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겁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의 외교적 관여 노력에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상 재개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어떤 신호도 북한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다른 포괄적인 역내 사안들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하나 아세안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고 서로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결정 과정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또한 북한 측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봉쇄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 전까지는 외교를 시작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한 정상이 만납니다.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은 어떤 부분에서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할까요?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외교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관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완전히 조율해야 합니다. 미한 간 입장이 일치됐을 때 비로소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수주 수개월 동안 계속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야 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주정관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토대로 하겠다고 한 건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광범위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 스스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외교장관이나 특별 대표 등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직접 비핵화 진전을 위한 약속에 서명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를 가진 북한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네 가지 합의 사항을 대북 정책 기반으로 한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북핵 문제는 단지 미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시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기 위한 유엔 제재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는 건 금지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북한이 외교를 시작하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갈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메시지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는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해 12월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이 제재와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었기 때문이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목격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 또 불공정 무역거래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이 북한 문제의 협력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건 큰 실수가 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두 나라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스스로 동의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로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대북정책 검토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아이슬란드에서 북극이사회 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로 만났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이번 회담에 대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이라며 블링컨 장관이 이란과 북한, 기후변화, 전략적 안정 등 이해가 맞물리는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이 지난 12일 라브로프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외교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19일 윌슨 센터가 주최한 북한-러시아 관계 화상대담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미러 회담에서 대북 다자 외교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ill be interesting is to see if something comes out of these talks in Iceland, comes out of the discussion about a more multilater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적 마찰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현재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두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러시아 출신인 한국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윌슨 센터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또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대립하고 마찰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핵 다자 외교가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w, when we have the current level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Russia, United States, I cannot see multi-party diplomacy coming back right now.
랑코프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훨씬 좋았을 때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은 힘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고 북한도 중국보다 러시아를 덜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어 앞으로 러시아가 북해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대부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국가안보와 정권 유지의 핵심적이기에 포기는 집단 자살과 같은 것으로 러시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랑코프 교수는 198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9일 VOA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re going to stick with pressure, which is what the basic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you need Russian and Chinese cooperation. But obviously you don'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either one of them, so therefore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두 나라의 협조를 얻기는 힘들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싶어하는 나라이며 러시아의 안보 문제도 아닌 미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러시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 현안들에 집중할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했던 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에 러시아는 추락하는 대미 관계에 제동을 걸 방법을 찾으려 하며 두 나라 간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Kremlin regard the Korean nuclear issue as one of those areas where they can put the bottom in the sinking U.S.-Russian relationship and jumpstart bilateral cooperation by trying together.
러시아는 북한 정부가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도록 미국과 함께 설득에 나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수로프 교수는 러시아도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협상 과정 참여를 원한다며 미국이 다자 협상에 러시아를 초대하고 긴밀히 상의하면 러시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는 조건적, 상호적,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만수로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앞서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미국의 대북 관여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미국과 중국 관계,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현주소와는 상관없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it's more difficult when relations are highly adversarial, but it's important to try to carve out an area of cooperation despite the context.
아이논 전 특보는 관계가 적대적일 때 협력이 더욱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곧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협력하는 다른 방안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 나라가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쿼드는 민주주의가 각국 국민과 더 넓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확대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지라는 공동의 가치는 영내 많은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는 영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연합과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캠벨 조정관이 쿼드 확대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는 양국 간 현안으로 부각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쿼드는 조약에 근거한 동맹체와는 다른 느슨한 협의체로 미국에게도 생소한 실험이라며 성격이나 운영 방식을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쿼드 가입 문제를 현안으로 전면에 꺼내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쿼드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법적인 틀을 가진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가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쿼드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특히 미국의 정상 차원에서는 쿼드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쿼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가는 식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압박하는 대신 백신이나 반도체 등 글로벌 현안에서 쿼드가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이 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쿼드는 지난 3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군사 안보 협의체 성격을 지우고 신종 코로나 백신과 신기술, 기후변화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이 영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쿼드 확대 이외의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쿼드가 다루는 현안들과 일치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상 대중견제 네트워크에서의 한국 역할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협력에 한국이 아주 중요한 첫 발자국을 떼는 즉 미중 간의 경쟁 구도에서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라고 봐요.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신기술을 둘러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회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협력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쿼드 또는 미국의 대중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하는 모습, 북한 문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시연하겠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중견제 공조가 전면에 부각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경제위기가 다급한 현안인 북한으로선 지역안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전략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미한 대중견제 논의는 북한에겐 부차적인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이 경제 난구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만큼 초반에 좀 1단계 합의해서 선물을 줄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중견제가 노골적으로 표현될 경우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일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워싱턴 시간으로 19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 시간 20일 밤에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참전 용사와 가족 약 4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은 이곳에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등 두 나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 전사자 추모 예배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미군과 카투사 등 한국전 전사자 4만 3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지는 추모 예배는 2022년 가을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건립되는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 6,574명과 카투사 7,2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KWVMF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참전비와 달리 한국전쟁 기념비에 전사자 명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추진됐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2016년 2월 24일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어 상원도 같은 해 9월 19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법안의 경우 당시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공화당 샘 존슨 의원이 발의하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전쟁 기념물 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으로부터 미군 사망자 5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설계를 제출받아 명단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역시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가 하원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추모의 벽에 포함될 전사자 선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추모벽에 전사자 이름은 물론 한국전 참전 미군, 한국군, 미군에 배속돼 참전한 카투사,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로수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같은 해 10월 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안은 추모의 벽 건립에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기부를 받도록 명시한 제안 때문에 한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한국 정부가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측은 총 공사비용 2,200만 달러가 모두 기부금을 통해 확보됐지만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400만 달러를 더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 착공일 갖는 추모의 벽은 약 1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2년 가을 완공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동맹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결의안도 북한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의원들이 19일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아테소 위원회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차보 공화당 간사도 참여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겁니다. 결의안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며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며 여기엔 미한 안보 협의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앞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도 명시됐듯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의지에 감사하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전보장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통된 이해와 가치를 뿌리에 둔 철통 같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범위의 역내 글로벌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고 양국 간 협력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정상회담은 동맹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상원에서도 하원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미한동맹 기념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의 밤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민 롬니 공화당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페인에 인도될 경우 안 씨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18일 북한 전문가 3명의 의견이 담긴 서한을 미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한은 모두 스페인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씨의 송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전문가인 이성윤 터프츠 대학 교수와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일본 소피아 대학 산드라 파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북한 외교관 등을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조직원으로 당시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체포된 인물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현재 미 연방법원은 신병 인도 여부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 등이 규정한 테러 지원국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신병 인도 결정이 안 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씨가 미국 밖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은 자국의 적을 암살하기 위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테러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규정한 적의 범위에는 외국 관리는 물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인간 쓰레기 등으로 부르는 탈북민들을 돕는 민간인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국제사회 테러 범죄와 납치 사례를 나열하면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신경작용제인 VX로 살해된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스페인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최대 옹호자 중 한 명인 조선 친선협회 창립자이자 회장인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 씨가 스페인 국적자란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교수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당시 사건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등 안 씨의 신병 인도의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서한에 담았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도 안 씨의 송환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스페인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여전히 마드리드의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외 공관이 수십 년 동안 북한과 한국인, 외국인 등의 감시와 납치, 암살을 위한 작전기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습격 사건 당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발로 밟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행동은 김정은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계일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이 더 즉각적이고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 교수는 북한이 해외에서 저지른 암살과 미수사건 12건을 소개한 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은 북한이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이 교수는 자신의 판단에 크리스토퍼 안 씨는 북한 정권이 납치하거나 암살하려는 개인의 범죄에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 교수는 안 씨가 자유조선에서 활동하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해 신변 보호를 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안 씨의 신병인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몇 차례 연기 끝에 오는 25일 안 씨에 대한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반박 문건을 통해 습격 사건이 실제로는 탈북을 희망하는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협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질 당시 탈북을 요청했던 인물들이 공포에 휩싸여 당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안 씨 등은 미국 법이 규정한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호주 국방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은 공군과 해군의 초계기, 구축함 등 군 자산을 적극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작전에 해군 호위함 벨러레토를 투입했다며 오는 7월까지 두 달 동안 감시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합동작전사령부 그렉 빌튼 중장은 이번 벨러레토의 투입은 호주 군 당국의 대북 감시 작전인 아르고스의 일환으로 이는 핵 비약상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호주가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튼 중장은 그러면서 호주는 영내의 안정과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계속 대북 제재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군 당국의 이번 호위함 파견은 올 들어 두 번째로 호주는 2018년부터 이번까지 총 5번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고 해상 초계기는 8차례 보냈습니다. 호주와 같이 대북 제재 회피 활동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모두 7개 나라로 각국은 작전 활동을 위해 해군과 공군의 초계기 그리고 호위함과 구축함, 인력 등 군 자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앞서 가장 최근에 대북 감시 활동 내용을 알린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호주의 아르고스 작전과 마찬가지로 메온이라는 별도의 대북 감시 활동의 작전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네온 작전을 오는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군함과 군용기, 인력 등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군 당국이 네온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힌 군 자산은 호위함 위니페코와 해상작전 헬기 CH-148 사이클론, CP-140 오로라 정찰기 등입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 4월 대북 감시 활동에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8년 이후 네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와 USS 밀리어소 등을 파견했고 프랑스 해군은 구축함 페라리아호, 영국은 호위함 서덜랜드호와 상륙함 알비온호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가네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항을 작전 활동의 본부로 삼고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동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각국은 감시 활동에서 적발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알려진 북한의 제재 위반 의심 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로가 포착한 불법 환적 의심 활동입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프레리아로가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은 지난 12월 월간 활동 보고서에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며 모든 활동은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정제우를 공급한 선박의 움직임이 120차례 이상 적발됐다며 대부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핑호와 리치 유나이티드호, 흑농호, 신하이호, 식민양 888호 등 5척의 선박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우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회원국들이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다며 특히 이들은 어느 나라 선박인지를 표시하는 깃발도 제대로 달지 않고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다국적 감시 활동의 의도는 북한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범 국가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런 활동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definitely the intention is to increase the threshold of difficulty.
바틀렛 연구원은 현재 대북 제재 이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의 비협조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다국적 공조 활동은 중국의 대북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스승의 날을 맞아 과거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의 지방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와 제자의 추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학대가 일상이던 수용소 내 학교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한 스승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머리를 짧게 자른 한국의 중학생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I went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975 as part of the Peace Corps middle school education program.
스티븐스 전 대사가 1975년부터 2년 동안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에서 짧게 민 머리로 외국인 선생님을 바라보던 어리고 호기심이 가득했던 학생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당시 한국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로 자신이 예산 거리를 거닐 때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며 인사를 했다면서 학생들과 주말에 산에 가고 소풍도 갔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eing a 선생님 was a respected thing and I think it still is today but certainly back then it was a
당시 예산 중학교 학생으로 스티븐스 전 대사로부터 영어를 배웠던 백승엽 한국 가천대학교 교수는 영상에서 선생님의 애정과 노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시골 중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미국인 선생님으로부터 미국어를 직접 배운다 이런 생각에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전 그 저희들에 대한 애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저희 예산중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유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는 미국 등 전 세계가 비슷하지만 유교 문화가 깊은 남북한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10살 때 가족을 따라 함경남도 15호 요독관리소 혁명화 구역에 수용돼 10년을 보냈던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19일 VOA에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 선생님들에 대한 악몽과 추억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집단 생활을 하는 관리소 혁명화 구역에도 학교가 있었지만 교원은 모두 국가 보위성 소속으로 학생들을 대개 인간 취급하지 않고 죄인이자 강제 노동의 수단으로 학대했다는 겁니다.
수용소 안에 학교라는 게 뭐 사실은 무늬만 학교지 아이들 통제하고 뭐 일 시키고 거의 뭐 죄수 취급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거의 이제 학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받을는 범죄 수준의 어떤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구타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비를 베푸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죄가 되니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지금도 4개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는 이런 구타와 학대가 일상이었지만 당시 관리소 학교에서 물리과목을 가르치던 김기훈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무지막지한 교원들과는 달리 김 선생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선생은 이제 그냥 아이로 봐줬고 학생으로 봐줬고 그게 뭐 적대분자라든지 뭐 적대 세력이었던 자녀로서 이제 뭐 그런 학대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아동으로 학생으로 본 거지 선생은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예, 대해줬고 그리고 이제 말은 좀 이렇게 세게 해도 뒤에 가서 이제 약간 뭐 등도 두드려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서 했었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고
특히 벌레와 쥐를 먹으며 영양을 보충해야 할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렸던 학생들에게 김기훈 선생은 수용소 내 규정을 어기면서 몰래 음식을 나눠주곤 했다고 강 대표는 회고했습니다.
토끼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제 선생들이 요리를 해먹는데 그걸 애들이 먹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은 이제 뭐 이런 누군 너네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몰래 이렇게 챙겨주더라고 이렇게 영양실조 같은 거 오는 거 이제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규정상 그 선생들은 이제 그 고기를 버리면 버렸지 그 죄인들한테 그런 걸 주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당시 만 13살이던 강철한 소년은 김기훈 선생님의 이런 사랑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일지라도 본의 아니게 이제 그걸 강요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균 선생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악한 곳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됐죠.
그러나 김기훈 선생은 학생들에게 베풀었던 행위들이 발각돼 학교에서 퇴출당했고 다음에 온 교원이 학생들을 너무 잔인하게 학대해 김 선생님의 소중함을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강 대표는 회고했습니다. 김기훈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힌 강 대표의 자서전 평양의 어항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강 대표는 주한미국 대사관이 최근 제작한 스티븐스 전 대사의 스승의 날 동영상을 보면서 김기훈 선생님이 떠올랐다며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어려웠고 또 이제 고통스러웠던 그런 속에서 우리들을 갖다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가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제 그런 선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에 그 선생의 어떤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많은 아이들이 또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지만 좀 건강하게 뭐 오래오래 뭐 살아 계셨으리라 저는 믿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강철한 대표는 아울러 북한 수용소 보위원 등 국가 보위성 관리들에게 이 말을 꼭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뭐 악하게 하라고 이제 정권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부질없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최대한 관대하게 사람들을 사랑으로써 잘 대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좋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고 통제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정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부들이나 이런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을 좀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주간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집니다. 시사상식은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컨트리 음악 가족악단 카터 패밀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7년 5월 20일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이륙해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비행기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정신이라 명명된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린드버그는 눈이 오는 나쁜 날씨와 비행 도중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도 없는 비행기로 세계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3시간 30분 만에 1위였습니다. 1919년 뉴욕의 재벌 레이먼드 오티그는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사람에게 2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6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린드버그가 도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으로부터 영예 비행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입장을 바꾸고 민간인이면서도 비행기를 몰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또 프랑스에 거주할 때 그곳 의사와 인공심장을 함께 개발하기도 했으며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1873년 5월 20일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에 미국 특허를 받습니다. 젊음과 자유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청바지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 독일 보테마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16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뉴욕이었으나 골드러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많이 발견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을 듣고 잡화상을 하려는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 상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이콥 데이비스를 만나 바지 이음매와 호주머니 귀퉁이 솔기에 금속 단추 리비트를 박아 옷이 쉽게 해지지 않는 튼튼한 작업바지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샌프란시스코에 오직 바지만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합니다. 리바이는 데님천에 얼룩이 보이지 않게 파란 물을 들여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블루진, 청바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리바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902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